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논의가 오늘 재개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 관리를 인용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일시적 휴전과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의 목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1개월 미만의 단기적 휴전을 성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휴전을 위한 협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지난해 하마스의 공격으로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보복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만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오늘 이스라엘의 북부 가자지구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젯밤 북부 마을 베이트 야히야의 여러 주택과 건물에 대한 공습으로 11명의 여성과 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야히야의 한 건물 내에 있는 무장 세력을 정밀 타격했으며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어제 이스라엘의 공습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스위스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이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침략 행위를 강력하고 분명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라바니 대사와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등 대부분을 요격했다면서도 이란군 장교 4명이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지 25일 만인 어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이나 석유 생산 지역이 아닌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중동 지역의 확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확전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며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당사자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외교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등의 암살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1일 약 200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지 2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오늘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과 관련해 시온주의 정권이 저지른 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하메네이가 이란 고위 관계자들이 이란의 힘을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 이스라엘 정권의 우파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란 국민의 힘과 의지를 전달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당국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전날 공습을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어제 새벽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보복 공습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공격은 정밀하고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이었다면서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행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발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 대리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이었던 지난 1일,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BOA 뉴스 안준호였습니다.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군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러시아 내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여전히 박빙의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이 지금까지 확인한 북한군 파병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현재도 북한군 병력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예, 한국과 미국 당국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일치된 정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이 그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날이고 이후에 1,500여 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돼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어서 지난 23일에 1,500여 명의 북한군 병력이 추가로 러시아에 파견된 것을 포착했고 또 이 같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는 연말까지 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국과 미국 당국 모두 현재까지는 3천여 명의 북한군 병력의 파병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비행 항로를 추적하는 데이터를 인용해서 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 항공기 그 말하자면 오가는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23일 밤에도 러시아군의 그 항공기 한 대가 북한의 공군 기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 항공기가 주로 병력이나 화물을 싣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최대 4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항공기가 이렇게 북한 방문이 최근에 잦아지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추가로 더 파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께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북한군 파병 규모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기자, 우크라이나 당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북한군의 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두 정보 판단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그 중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군이 그 병력을 보냈고 그 두 차례 수송된 인원이 그 3천 명 정도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원산이나 함흥등지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북한군가 3천 명이 분산 배치돼서 훈련장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거보다 이제 좀 더 진전된 얘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날 북한군이 그 27일, 28일께 전투 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바로 앞서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군 2천여 명이 러시아 서부 격전지 쿠르스크로 이동해 배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쿠르스크는 그 러시아 그 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지난 그 8월이죠. 그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그 러시아 본토로 그 공격에 들어간 곳에서 그 영토를 장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 지역을 꼭 탈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뭐 한 석 달간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졌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북한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쪽 그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특수부대가 동원이 돼서 이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서 굉장한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군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의 이 같은 그 보고 발표가 사실이 되면 아마 북한군에 1차로 들어간 그 2천 명 정도의 병력이 그 쿠르스크에 투입이 되고 전투에 아마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그 방금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그 북한군 병력이 파견됐다는 이런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북한군 병력이 말씀하신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될 지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미국과 한국 당국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지금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말하자면 그 러시아 입장에서 이 같은 규모의 북한군 병력을 또 이 전쟁 시에 그 말하자면 파견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 러시아에서 단순히 훈련을 받기 위해 파견됐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세에 관계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러시아에 파견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사실 지배적이고요. 말씀하신 앞서서 그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이 추가 병력이 한국 정부 당국은 만 명 가까이 연말까지 배치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병력들이 사실 전투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면은 다른 용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에 동원된 북한 군 병력에 대해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것은 그 24일 날 그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날 그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그 통상적으로 그 파병이라 하면 그 나라 군대의 그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면서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김용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화벌이를 위해 군인들을 러시아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며 김정은이 자신의 그 돈, 외화벌이를 위해서 애꿎은 그 인민군을 러시아에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될 경우 단순한 총알받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국방장관은 바로 전에 이 총알받이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Foreign Policy 그 기사를 보면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군대는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것이죠. 한국 정부 당국은 폭풍 군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력은 최정예 특수부대인 만큼 러시아에 상당한 전력 강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폴린 팔러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을 직접 전장에 파견하는 것은 무기를 보내는 것보다 더 큰 투자이고 따라서 더 많은 대가가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더 호전적이고 또 강한 군대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정원의 이번 러시아 파병 북한군 군대 그 분석과 관련해서는 최정예 11 군단, 폭톤 군단이라고 하는 특수전 부대가 주력으로 파견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전황이 어떤가요? 이 북한군 파병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전황에 대해서 이제 북한군의 파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홀인 폴리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문가들은 잘 훈련된 북한군이 정예 군인들을 보냈기 때문에 특수부대를 보냈기 때문에 만 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가 지금 2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 측 사상자가 60만 명에 이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서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현재 러시아 병력이 26개 사단, 65개 여단 이 정도의 병력을 갖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 명 정도면은 그렇게 전황에 큰 변화를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병력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크루스크에 북한군이 투입됐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발표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북한군이 어느 정도의 이제 전투 역량을 발휘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일 잘 된다 그러면은 전황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병력 수가 지금 워낙 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 명이 가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군이 내년에 또 추가로 파병할 수 있습니다. 만 명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만 명이 12월까지 일단 1차로 투입이 되고 북한과 러시아가 추가로 뭐 한 2, 3만 명을 더 보내달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년에 뭐 한 몇만 명 정도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스크 전투에 1차로 파견되는 북한 병력이 어느 정도 전투력을 낼지 또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져서 북한과 러시아의 수뇌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것을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은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We assess that these soldiers...
커비 보좌관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원산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뒤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군사 훈련장으로 이동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기자, 미국은 한국 국정원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닷새가 지나서야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의 정보기관이 확실하다고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 미국 쪽이 닷새 동안이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이 지금 이제 신중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한국 정부도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했겠지만 미국은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군사 민감한 군사 정보가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 국정원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판단 내지는 입장 때문에 말하자면 신중하게 이것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만간 파병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은 정책적으로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설명이 가능한 국면이고요. 실제로 미국은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군의 파병이 사실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적잖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미국과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네, 미국은 일단 그 파병 사실을 일단 공식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그 국제무대 또 외교 대변인 등을 통해서 북한의 그 파병을 규탄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그 미국이 그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것도 설득력 있게 보이는데요.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어떤 조치를 할지 지금으로서는 그 뾰족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30일이죠. 그 워싱턴에서 그 한미 안보 협의회 SCM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그 김명현 한국 국방장관 그리고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데 당연히 아마 북한군의 그 파병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상당한 그 대응책 이런 것이 논의가 될 텐데요. 미국은 뭐 지금 특별한 그 대책 대응책이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뉴스 보도나 흐름을 보면 아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 탄약을 비롯한 무기 지원 이 그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확인이 됐으니까요. 아마 오스틴 국방장관이 아마 탄약 지원, 무기 지원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이 아마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뭐 회의가 열리고 뚜껑이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군 병력이 전선에 투입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의회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하원 정보위원장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그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할 경우에는 그 미국이 북한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백악관 그 커비 보좌관도 북한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선에 투입된다면 북한군이 이 전쟁의 교전 당사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 이제 북한군이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에 그 맞선다면은 이것은 사실 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로서도 새로운 차원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 얘기는 이제 그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그 확인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것은 그 두 가지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성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아, 서방과 미국은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고 무기와 돈을 대주는 일종의 대리전을 지금 해왔고 전쟁은 대체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두 당사자 간의 전쟁이고 서방과 미국이 뒤에서 미는 그런 대리전 성격에 이제 국한돼 와서 지난 2년간 진행돼 왔는데요. 북한이 이제 제3국으로는 최초로 그 본격적으로 병력을 보내서 참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이 그 동북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 국제전으로 한결 커졌다 이런 뜻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한국에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된 거죠. 한국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겠지만 무기, 살상무기 이런 것을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참전하게 되면 성격이 바뀌고 아시아 국가로서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 개입하게 되는 그런 커다란 그 사건이 되기 때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 전쟁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주요한 행위 주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란 점이죠. 러시아가 그렇고 남한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행위 주체들이 그 유럽이 아닌 동북아의 한 주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남북한 간의 대결을 심화시킬 것이고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도 더욱 가속화되고 밀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조치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윤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런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북한군, 이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제 쿠르스크 일대에 배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러시아 영토 탈환 작전에 투입돼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한국 국가정보원이 예측하고 있는 대로 올해 안에 1만여 명의 병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예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죠. 동부의 도네츠크 지역들 이런 여러 지역들에 투입돼서 말하자면 더 깊이 이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 수위를 말하자면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살상무기 공급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 정부가 그 참관단을 파견하는 방안. 이것은 이제 북한군이 포로로 될 경우에 신문 등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말씀드린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그 강도를 높여서 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단계적 조치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이제 방독면 같은 인도적 물자만을 지원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파병으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아마 공격용 무기도 그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방어용 무기로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계속 요청한 무기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적의 그 미사일이나 그 전투기를 그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청궁이라는 미사일인데요. 한국의 그 청궁 미사일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도 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 1차로 탄약 같은 것을 그 지원을 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면은 청궁 같은 요격 미사일 그리고 그보다 더 상황이 악화하면은 그 단계적 그 방침에 따라서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 또 탱크 이런 것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에 참석하는데요. 북한군 파병 문제가 아무래도 주된 의제로 논의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최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사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SCM은 정해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북한군 파병이라고 하는 이런 큰 이슈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압도적인 의제로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그 단계적 대응 방침 이 같은 정부가 그 공식 발표한 다음에 바로 나온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하로바 대변인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이 지금 그 북한의 파병에 따라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탄약 또 뭐 방어용 무기, 살상용 무기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러시아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악재죠. 한국은 동북아에서 굉장히 큰 그 무기 생산국, 엄청난 그 탄약을 갖고 있고 또 좋은 무기, 미사일, 전투기 이런 것을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그 무기와 탄약을 대주게 된다면은 이것으로는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그 악재고 그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일종의 그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군 파병과 관련해서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군 파병을 부인한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위성 사진에서 말하자면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위성사진에 그런 것이 포착됐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다소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런 그 발언의 저간에는 이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선에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실제로 이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투입될 것인지 여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도 신중한 반응이고요. 현재는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이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정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의 대가로 뭘 얻게 될까요?
네, 북한의 그 러시아에 대한 지원, 주로 이제 그 탄약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 이런 것은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수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량의 그 석유, 기름과 함께 식량 또 관련 물자 이런 것을 그 반대급부로 받은 것으로 그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탄약과 이제 그 미사일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그 북한이 받은 거고요. 이번에 그 12,000명이나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한다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더 봐야 되는 거고 러시아로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줘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받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북한은 지금 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재래식 그 무기 군사력이 형편없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고 싶은 거는 전투기, 러시아가 갖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또 새로 개발한 탱크, 전차 이런 것도 갖고 또 잠수함 이런 것도 아마 받고 싶을 것이고 여기에 더 나가서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정찰위성, 또 정찰위성 관련 기술, 또 핵잠수함, 또 그 ICBM은 갖고 있지만 북한의 그 재돌입 기술 이런 것은 아직 충분히 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ICBM 재돌입 기술 이런 것을 이제 그 요청을 할 거고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과연 어느 선까지 이것을 응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그 군사력 균형이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지율에서 여전히 박빙의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언론 매체들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의 매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죠. 전국적인 단위의 여론조사 그리고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이건데요. 그 언론사에 따라서 그 해리스 후보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트럼프 후보가 유리한 경우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오차 범위 이내에서 대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간에 작은 그런 차이로도 여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선은 1% 내지는 2%에 말하자면 그 부동층이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그 유권자들이 결과를 말하자면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는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도 중요한데요. 현재 어떤 양상을 보이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흑인, 라틴계 이런 유권자 표심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그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만 있는 게 아니라 흑인과 라틴계의 표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그 USA Today라고 그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 조사한 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라틴계, 중남미계죠. 중남미계의 한 49%는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한 38%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같은 경우에는 17%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해리스는 한 72% 그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라틴계는 이제 트럼프를 많이 하고 있고 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리스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 오바마 시절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를 지원한 것이 한 90% 이상 됐는데 흑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율이 좀 떨어져서 72% 정도 그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만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최초의 그 흑인 여성 그 대통령이 되는 그런 셈인데요. 흑인으로서부터의 지지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지지보다는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멈추고 트럼프 후보가 경합 중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막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예, 말씀하신 그 미국 언론들의 이 보도는 사실 그 언론사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흐름은요. 방금 최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과거에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흑인들이 적잖이 20% 가까이 이번에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이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국경 안보 문제,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이것이 이제 그 대외 문제로서 또 중요한 현안이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건 경제 문제를 누가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트럼프 후보가 더 잘 다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나빠졌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그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이 경제와 국경 안보는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계속 끝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국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사태도 사실 해리스 후보에게는 부통령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일한 입장에서 결코 말하자면 유리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들이 경제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열흘 기간 동안에 변화하느냐 이것이 이제 막판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해리스 후보의 지금 굉장히 불리한 것은 해리스 후보의 우호적인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제 다소 그 불리한 비우호적인 평가보다 더 이제 적어졌다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한다는 소식과 한국이 북한의 파병에 단계적 대응을 경고한 내용 그리고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판세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개성 넘치는 신세대 청년들, 남북한 출신의 청년들이 모여서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패션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품은 문화기획사라는 의미로 세웠다는 회사 엘킹덤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하는 남북예술단원, 이름도 참 신세대스러운 남북아트크루 하이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남북 아트크루 할크를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지금 사실 이번 연도 말에 또 본격적으로 공연을 관객들 더 모객도 하고 그렇게 홍보 마케팅도 해서 공연을 또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몇 석 정도요?
남북 아트크루 할크의 이가영 대표와 팀원들이 연말에 할 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패션 콘서트를 진행할 공연장은 어디가 좋을지 또 객석 규모는 어느 정도나 잡을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데요. 먼저 이가영 대표는 남북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할크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엘킹덤 기획사 소속의 한반도 힙한 예술인들의 공동체인 할크는 방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힙한 한반도, 그래서 HH알크. 힙한 한반도의 예술인들이 탄 방주란 뜻으로 남한과 북한의 예술인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왜 방주라는 이름을 썼었냐면요. 그 방주는 두 척의 배가 나란히 가는 형태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남과 북이 연합해서 사이좋게 나아가는 모습을 꿈꿨고 그래서 아,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하나의 연합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힙한 한반도 더하기 알크 방주를 줄여서 할크라는 공동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이 북한이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실향민이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 친할머니께서 그 신의주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는 북한이 탈 주민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겐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이었고 함께 사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왜 이거를 남한에서 관심이 없지? 저는 그게 물음표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그리고 내가 남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다면 이 분단 국가에 어떠한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남한 분들에게 그 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자.
현재 할크에는 모두 12명의 남북한 출신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자 자기 전공과 관심 분야를 살려 문화 예술로서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언니가 같이 세웠던 언니 끝까지 함께하고 있고 원년 멤버는 지금 총 4명. 그리고 2011년도에 뮤지션 친구인 정형제 친구가 함께하고 있고 그 외에 춤을 추거나 뭐 메이크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함께한 지 벌써 2016년인가 그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꽤 됐죠. 그래서 뮤지션들 계시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작곡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있고 춤추는 사람들, 그다음에 디자이너들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하는 사람들 있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할크에서는 의상 제작과 총체적인 기획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복으로 한반도를 연결하는 패션 콘서트 힙한을 기획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무대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저희 할크에서 만들어낸 콘텐츠가 힙한이라는 메시지 공연이에요. 왜 메시지 공연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춤만 추고 끝이 아니라 그 춤 안에 안무 동작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춤만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연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들, 안무들, 의상, 영상 그 모든 것을 다 창작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무에 맞는 또 영상, 영상에 맞는 음악 뭔가 이런 것들 다 연결돼가지고 되게 융복합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복과 춤과 음악으로 평화를 전하는 메시지 공연이 작년에 여러 번 공연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차별화는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 뻔하지 않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뭐지? 하고 고개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의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는 패션 콘서트인 힙한을 한반도의 사계절을 표현한 메시지 공연이라고 했고요. 일회성으로 만들어낸 공연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수십 개의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공연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획안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거에 총 집합이 힙한이라는 메시지 공연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뭔가 공연 따로, 패션쇼 따로, 음악 따로, 뭔가 따로따로였다면 힙한이라는 이 메시지 공연은 그 모든 노하우가 다 녹여진 콘텐츠였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만든 옷이고 실제로 공연에 썼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던 한복을 입은 댄서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안무를 만들어서 사계절이 있잖아요. 한반도에는. 계절마다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만들어온 무대였거든요. 근데 이 공연을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대중분들의 반응이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벨롭해서 꾸준히 계속 공연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패션쇼처럼 모델이 워킹하는 것이 아닌 이 힙한에서는 댄서가 모던 한복을 입고 사계절로 표현한 한반도의 역사를 담은 춤을 추는데요. 이 공연에 관한 모든 것이 자체 제작이다 보니까 이 활동하는 팀원들도 사명감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저에게 가장 감사한 거는 팀원들, 크루들 있잖아요. 뮤지션들, 댄서들, 뭐 디자이너들. 근데 이 친구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많이 버겁잖아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막 통일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우리 남한인 예술인들이었는데 저희 할크라는 이 컨텐츠에 함께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번에 새로운 안무를 만들 때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저는 그게 가장 큰 감사했던 점인 것 같아요.
또한 팀원 가운데 기타를 연주하고 작곡하는 정형재 씨는 이 할크를 통해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가영 대표의 이야기를 담은 소녀와 할머니라는 곡을 소개했습니다.
어릴 적 헤어진 소년과 소녀는 이젠 하얀 머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소녀와 할머니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이가영 대표님 할머니가 이제 실향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고 가사와 곡을 같이 써내려간 그런 곡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곡으로 쓰면서 뭔가 이미지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이 할크를 통해서 뭐 대박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작품 활동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명이라도 뭔가 이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은 작품을 이어가는 것이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6년 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하시나 씨도 이 할크의 신임 멤버인데요. 앞으로 패션 디자인 쪽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패션을 가지고 특히 이제 남녀가 댄스로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좀 처음 접해보는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통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고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원래는 통일에 더 관심을 갖고 그걸 많이 알려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일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저는 북한에 또 아직 부모님이 아직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원래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할크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할크에서 이제 또 제가 보았던 경험이나 느낌을 많이 살려가지고 한복을 좀 더 개조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끝으로 이 대표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실은 한반도의 방주, 이 할크의 항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은 온 국민들과 단체들과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그날 정말 기적 같은 날이겠지만 그래야 통일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 엘킹덤 기획사는 이 할크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더 많은 북향민들과 남한 친구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더 견고히 해서 이러한 문을 차근차근 열어나가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논의가 오늘 재개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카타르 관리를 인용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일시적 휴전과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의 목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1개월 미만의 단기적 휴전을 성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휴전을 위한 협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오늘 이스라엘의 북부 가자지구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젯밤 북부 마을 베이트 리아히아의 여러 주택과 건물에 대한 공습으로 11명의 여성과 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리아히아의 한 건물 내에 있는 무장 세력을 정밀 타격했으며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어제 새벽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보복 공습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공격은 정밀하고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이었다면서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행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발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 대리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이었던 지난 1일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을 예고한 지 25일 만인 어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이나 석유 생산 지역이 아닌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이 어제 이스라엘의 공습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스위스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이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침략 행위를 강력하고 분명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오늘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과 관련해 시온주의 정권이 저지른 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하메네이가 이란 고위 관계자들이 이란의 힘을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 이스라엘 정권의 오판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란 국민의 힘과 의지를 전달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당국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새벽 예고했던 대로 전투기 등을 동원해 이란 테헤란 인근과 서부의 미사일 제조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세 차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중동 지역의 확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확전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며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당사자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전면전의 확전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외교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지역은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12도, 낮 최고 9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